교회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외곽 마을에 미사일을 발사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어제 빌니안스크 마을에 두 발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사일은 마을의 기반 시설과 상점, 주거용 건물을 타격했으며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이들 건물에서 불을 끄고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리 도시와 지역 사회는 이러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는 테러리스트가 있는 곳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한 공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자국 미사일이 무기와 군사 장비를 하역하는 열차가 정차하는 지점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인이 죽고 장갑차와 미사일을 파괴했다며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우크라이나 측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어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아랍 지역 일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주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제거될 때까지 일시적인 휴전만을 할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계속되면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재 누적 사망자가 3만 8천 명이며 이들이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측 사망자가 약 3만 명이며 이중 상당수는 하마스 대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공보문에서 프리덤 엣지가 미한일 3각 군사블록의 조직화, 체계화, 실물화의 산물이라는데 그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이 다영역에서 합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미한일 관계가 아시아판 나토의 체모를 완전히 갖췄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어제까지 사흘 동안 한국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엣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프리덤 엣지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한일 3자 훈련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방어적 차원에서 지속돼 왔고 이번 프리덤 엣지 훈련 또한 그 연속의 선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프리덤 엣지를 아시아판 나토로 비난한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정권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돌봐야 하고 한시라도 빨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어제 연쇄 자살 폭탄 테러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비상관리청의 바킨도 사이도 국장을 인용해 테러범들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병원 등을 공격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남부의 폭죽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FP 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폭발은 어제 민다나오 섬 잠보왕가시의 폭죽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창고가 있던 지대에는 큰 구덩이가 파였으며 주변 주택 등에는 건물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이곳 폭죽 창고에서 일하는 근로자 4명과 직원의 4살짜리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2도에서 22도, 최고는 21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함재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 문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 통일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연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연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문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5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전쟁 74주년 행사에서 북러 조약 체결을 비판한 연설 들어보시죠.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내용상으로 보면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이 회담에서 북러 양국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평가 그리고 우려를 최고 통치권자 차원에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의 합의 이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한 조약으로 인해서 상호 군사 협력이 이 한러 관계에서의 레드 라인을 거의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고요. 이와 함께 그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중에 그 하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방침을 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겁니다. 물론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은 이 한국과 러시아가 각각 최고 통치권자 차원에서 이 상대방을 향해서 날선 비판 그리고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실무진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 한러 관계에 상황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현재 러시아는 비우호국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수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한국과 러시아는 북러 조약 이후 매일같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양측이 어떤 메시지와 경고를 주고받았는지 최영기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과 러시아의 경고 발언은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의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은 양국 군사동맹 관계를 약 28년 만에 복원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북러가 이런 조약을 체결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20일 그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 그러니까 식량이나 무슨 인도적 지원 이런 것만을 해왔는데 그런 입장을 바꿔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최초로 밝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같은 날입니다. 당시 그 푸틴 대통령은 그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이제 거의 마치고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살상 무기를 그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주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실 거고 이것은 한국에게 대단히 나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그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그 KBS에 출연을 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러시아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제 6.25 기념식에서 북러 조약에 대해서 시대 착오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히 비난을 했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26일 날 그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치명적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런 그 경고를 했고요. 이어서 러시아 외교부의 그 루텐코 그 외교차관이 이도훈 모스크바 주재 그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한국 정부는 그 대결적인 정책 노선을 그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다음에는 그 러시아 그 또 다른 외교차관이 비우호국 한국도 지금 비우호국으로 돼 있는데 비우호국과는 그 외교 관계를 격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경고와 촉구 이런 것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ICBM과 잠수함, 전투기 같은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느냐 여부인데 윤국한 기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미리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과 러시아 모두 그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러시아에 대한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태 아닙니까?
네.
게다가 이 그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그런 무기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 당국에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이 북한도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미 이런 말씀하신 ICBM이나 잠수함 이런 초정밀 무기와 장비들의 말하자면 지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미국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목할 점은 한국과 러시아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옵서버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회의에서 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등 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요구나 요청이 서방국들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토 사무총장이 이미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 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이 포탄 등을 북한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첨단 군사 장비나 무기 제공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우크라이나와 북한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이런 그 추가적인 살상 무기 또는 첨단 무기 지원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건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인데 북러 조약 이거 앞으로 계속 큰 문제가 될까요?
네, 북러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은 그 이거에 둘러싸고 이제 그 외부에서는 다소 상반된 그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약 4조에 자동군사 개입 조약 등 그 거의 뭐 군사 동맹을 생각해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군사협력, 외교안보 이런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그 신중하게 심각하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것은 그런 내용과 조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군사개입 조항 같은 그런 내용이 그 채택된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각자 그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그 자동 개입 이것을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보 조항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침공을 받아서 즉각 좀 개입해 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좀 두고 봐야겠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전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한테 이제 무기를 주느냐 이것이 이제 큰 관심사인데요. 지금 전쟁하고 정신이 없는 나라가 북한에게 자신들도 필요한 그 전투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를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이 체결된 것도 문제고. 이것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2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북한보다는 한국이 더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제력, 투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상반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상황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따른 그런 후속 여파로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된 것은 단순히 이번 그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리고 군사협력 강화 합의에 따른 것만 아닙니다. 이 그동안에 꾸준히 이 북한 내부에서 사실 한국을 겨냥한 그 선제 핵 사용 주장이 나오고 또 핵무기 이것을 헌법에까지 법제화하는 등 사실상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자신들이 주장하면서 이 한국을 겨냥한 말하자면 핵 위협도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마당에서 한국 내부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자체 핵 무장론 아니면은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요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그리고 조약 체결을 계기로 이 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네. 한국민의 70% 정도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도 최근에는 여기에 말하자면 부응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당대표 선출을 앞둔 집권 여당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갈 경우에는 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 이상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이 핵무장을 위해서는 사실 국제사회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로부터 탈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러 제재 등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자체 핵무장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선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면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4일 워싱턴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delegation.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캠벨 부장관은 한국은 자체 핵무장은 필요 없고 미국의 핵우산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서 이미 그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대응하자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이고요.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022년이죠. 2022년 5월에 한미 그 정상회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계속 확장 억제를 강화를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이 거의 완성 단계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캠벨 부장관이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한미 확장 억제를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강화하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존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건 하나는 그 이날 행사에서 그 재밌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북한을 담당했던 그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그 선임 보좌관이 있었는데요. 이 후커 보좌관이 그 얘기했던 것이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 워싱턴 정부에는 또 미 의회에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번 그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재배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뭐 미국의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은 아마 그 확장 억제 또 전술 핵무기 재배치 이런 문제도 포함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워싱턴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캠벨 부장관이 언급한 워싱턴 선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강화된 핵 억제를 제공한다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워싱턴 선언에서 또는 중요한 맥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에 대해서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핵 억제를 제공하는 대신에 한국은 말하자면 NPT에 따른 핵무장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국한 기자, 이 캠벨 부장관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이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해서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캠벨 부장관의 발언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캠벨 부장관은 중국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그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중국이 러시아와 이 대북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다. 이런 전제 하에서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경제적으로 서방 측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또 앞으로도 경제 발전 등을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미국 등을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이 북한과 러시아와는 입장이 좀 다르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이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이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군사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잖이 우려하고 있고 또 흔쾌히 동참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은 지금 러시아와 경쟁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 지금 그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 러시아와의 삼각 연대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나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견해가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영기 기자, 이 미국의 전문가들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문가들마다 뭐 다 성향이 틀리고 뭐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요. 평가가 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뭉뚱그려서 보면은 북러 조약이 체결이 됐지만 너무 그렇게 그 한국과 미국이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들을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러 간의 이제 조약은 체결됐지만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제 문서로 나와 있는 거고 도대체 그럼 북러 간에 어떤 군사적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무기 교류라든가 뭐 군사 연합 훈련을 한다든가 어떤 기술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직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 그런 평가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미 간의 결속이 훨씬 그 북러 관계보다 강하다. 주한미군이 그 2만 8천 명이나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반면에 북러 간에는 문서는 지금 덜렁 서명은 됐지만 이런 구체적인 일을 담보하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러 관계보다 한미 동맹이 훨씬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확장 억제 또 북한에 대한 억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들 그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26일 오전 5시 30분쯤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실패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 미사일 총국은 담화를 내고 미사일 시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거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예, 사실 전문가들도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북한과 한국 모두 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번 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한국군은 이 북한이 그 발사 징후가 포착된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줄곧 자세하게 이것을 말하자면 감시, 모니터링한 상황들을 언론에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북한의 시험 발사가 실패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반면에 북한도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공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그 실제 성패 여부가 좀 다시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주목할 것은 사실 북한이 근래 들어서 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에 실패하면 그동안 그 과거와는 달리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인정하고 문제점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군사정찰위성 두 차례 발사에 실패했을 때나 이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 때 이때도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곧바로 실패한 사실을 공개하고 추후 재시험 또는 재발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북한이 이제 지난 5년 동안 국방 현대화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서 이런 그 실패가 이게 말하자면 미사일 개량이든 새로운 신형 무기 개발 등에서의 실패가 별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담화를 보면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최원기 기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 좀 북한 당국이 중국식 표현을 써서 좀 표현이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라는 것은 한국에서 쓰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아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입니다. 이건 역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ICBM이 이제 고도화 좀 정밀화되면은 한 개의 미사일에 그 하나의 핵탄두만 탑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탄두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 만든 ICBM은 하나의 핵폭탄만 탑재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나중에 그 실전 배치한 미니트맨 3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ICBM에 여러 개의 그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개의 ICBM을 갖고도 적국의 그 여러 도시를 그 파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효율적인 그 무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ICBM 분리가 가능한 ICBM을 쏘게 되면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거기서 탄두가 뭐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분리됐다가 각각 개별 목표로 향해서 가서 타격을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북한이 이걸 할 수 있을지 외부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요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아직 미국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국한 기자, 북한이 극초음속 예.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미국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료를 보면 미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이것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이란도 그 근래에 들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 북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2021년 9월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처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화성 8형으로 명명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화성 8형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이 성능과 기능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 극초음 속의 미사일,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미사일은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은 다 초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활강의 문제입니다. 일반 미사일과는 달리 최고 정점에 달한 다음에 낙하할 때 활강을 하면서 또 변칙 말하자면 비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요격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7차 살포를 했는데 앞서 한국의 탈북단체가 북한의 풍선을 보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이제 말씀대로 7차례 보내면서 그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맥락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 예외 없이 여기에 상응해서 오물풍선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7차 살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일 그 한국의 탈북민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발송했다고 발표한 데 대응해서 살포한 것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7차례 이상 오물풍선을 한국에 보냈는데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예전하고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28일부터 7차례에 걸쳐서 수백 개의 그 오물풍선을 한국에 보냈는데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한 3차부터 보면은 그 전에 1차, 2차까지는 말 그대로 그 오물풍선 방송에서 이런 말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야말로 무슨 비료 똥, 오줌 이런 것을 섞어서 저 그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부터는 똥과 오줌 이런 것은 없고 대부분 종이, 폐비닐, 못 쓰는 쓰레기 이런 것을 보낸 것이 하나의 그 변화라면 변화다 이렇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26일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해병대가 7년 만에 해상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윤국한 기자, 이것도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게 이제 남북한의 경계지대, 비무장지대라든지 적경지대 또 북방한계선 이런 지역에서 이제 군사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인데요. 이 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데 따라서 한국의 해병대가 7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펠트함이 22일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미한일 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건가요? 최영기 기자.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그 22일 날 부산에 입항을 했고요. 이어서 그 27일부터 벌써 그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27일에서 29일까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해군 그리고 한국 해군 그리고 일본과 함께 프리덤 엣지라는 이름의 그 훈련을 했는데 이것은 그 해상, 수중, 공중은 물론이고 사이버 영역까지 그 훈련하는 굉장히 다면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그 한국 군답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통일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26일 2023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종교 자유 탄압 상황에 변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과 고문, 체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았던 곳인데 어쩌다 이렇게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 됐을까요?
예, 사실 그 평양은 북한 당국은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뿐만 아니라 인권 탄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은 유엔의 발표를 인용하자면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요. 상황은 시간이 가도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 일각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이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수령 일당주의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김씨 일가의 통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종교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압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 북한과 같은 수령 체제에서 유일한 게 지도자 한 명만이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든 어떤 것이든 신을 추앙하면서 숭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종교를 갖는 것은 금지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현실입니다.
네.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1411건의 종교 탄압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여전히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네. 북한의 기독교가 거의 말살됐다 이런 입장이 많았는데 지난 한 10년, 20년간 꾸준히 탈북자가 늘면서 조금씩 실태가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인권 보고서에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약 몇만 명의 그 종교 혐의로 사람들이 갇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지난해 나온 그 통일부 보고서를 보면 2017년에 그 한경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믿다가 12명이 처벌됐다 이런 게 있고요. 또 2019년에는 지하교인 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와 규모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과거 그 로마 시대처럼 지하로 들어가서 은밀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 통일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의 배경과 의미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소통 행사를 마련하는 통일교육 주간입니다. 올해 행사 주제는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인데요. 고려대학교 북한인권학회에서는 북한인권 통일 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통일 골든벨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북한은 출신 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계층을 결정하며 계층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형 불평등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층 구조는 크게 세 계층으로 구분되는데
고려대학교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가 개최한 통일 골든벨이 열리는 가운데 22번 문제가 나갑니다.
네, 정답판 들어주세요.
리베르타스는 매년 통일교육 주간을 맞이해 대학사회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이 북한 인권과 통일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통일 골든벨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5회로 리베르타스의 임원진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리베르타스 탈북민 임충혁 부회장에게 들어봅니다.
3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써서 통일연구원이랑 사단법인 물망초에 보내서 지원금을 확보를 했고 4월 달에 이제 포스터와 운영진을 구성을 했고 4월 말부터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고 최종 지원자는 60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당일 로서가 좀 많이 나서 오늘 46명 정도가 현장에 왔습니다. 사전에 통일골드벨 문제를 200문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왔어요. 문제에 대한 오류도 많이 지적해주셨고 문제에 대한 무리가 많아서 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어서 문제를 좀 어렵게 준비했고 더 많이 만들었는데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북한인권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오시고 다들 노트에다 열심히 필기를 해서 준비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뿌듯했고 이 통일골든벨을 개최하는 목적과 잘 부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리베르타스의 임원진과 학회원 10여 명이 모여 이 통일골든벨의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학회원인 이혜성 학생은 북한인권과 통일을 주제로 해 예비 문제까지 모두 60문제를 출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주로 북한 인권과 통일을 주제로 했는데요. 그 안에서 세분화된 주제로는 인권 파트, 그다음 경제 파트, 문화 파트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문제를 상, 중, 하로 분류를 해서 초반에는 조금 쉬운 문제를 내고 뒤에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해서 골든벨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태도가 최근에 변하다 보니까 이제 변화하는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중요한 현안들을 위주로 문제를 뽑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비정치 비종교 학회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견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배제를 했습니다.
통일 골든벨은 전국의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열렸는데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공을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문과생들만 아무래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과 캠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전공학과는 사실 참여자 수는 몇 명 안 됐거든요. 한 6, 7명 내외였는데 그분들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역시 전공은 무시 못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모여주셔서 골든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삼 이제 북한 인권이나 통일을 주제로도 이렇게 청년들끼리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오늘의 계기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진행될수록 난이도도 더욱 높아지고요. 탈락한 참가자들의 수가 남아있는 참가자들의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리베르타스의 학회원이라는 한 학생도 이번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아쉽지만 초반에 탈락했다고 합니다.
네, 정답은 국제철도협력기구 OSGK 또는 OSSHD로 쓰시면 됩니다. 설마 다 틀렸나요?
사전에 이제 문제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한 어제부터 준비를 했는데 쉽게 잘 안 외워져가지고 조금 초반에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 능라도 경기장 그 질문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일단 초반에 탈락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렇게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놀랐고 또 감명 깊었습니다. 뭐 학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이런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참가하게 됐다는 한 학생도 만났는데요. 서울대학교 재학생인 장선민 학생이고요. 이 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과 통일에 관해 새롭게 배운 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여기 학교는 아니고 서울대학교 아시안 운명학부 21학번인데 전공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입문되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북한 주민 계층이 세 개로 나눠졌다고는 하는데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혁명 계층으로 써놔가지고 틀렸어요. 예상 기출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뭔가 딥한 거는 잘 몰라가지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대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을 마음도 하였는데 무슨 기관까지 다 아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놀랐고 아 나도 뭔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퀴즈 공부하면서 기초상식 같은 거를 쌓은 것 같아요.
제5회 통일 골든벨의 우승자는 생각보다 빨리 가려졌습니다. 30번대 문제를 넘어가면서 정답을 맞힌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1등이 먼저 가려지고 이후 2, 3위를 선정하기 위한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우승자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통일외교안보전공의 22학번 김아영 학생인데요. 그 소감 들어봅니다.
북한 학과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참가하게 됐어요. 예상 문제 좀 열심히 공부했고 북한 인권 골든벨이라고 해서 인권 분야 문제 좀 나올 것 같아서 까먹고 있던 북한 법들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문제 뒤에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판가름이 났어가지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좋기도 한데 좀 죄송한 마음. 그래도 자존심을 지켰다 이런 안도감도 있고 좀 더 앞으로 이런 활동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김아영 학생은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학과와 관련한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고요. 행사 참여로 북한 인권과 통일 문제에 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런 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북한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정치 외교 전반에 관심이 있었는데 특별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북한학을 하게 된 거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학과 이제 오기 전에는 사실 북한 아동 문제 인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좀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다른 시급한 문제도 너무 많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많이 이제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이 행사장에서는 통일 골든벨이 진행되는 과정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관계자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를 후원한 사단법인 물망초의 관계자였고요. 홍라희 부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청년 세대의 희망을 봤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통일 골든벨을 지금 지원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참석을 하고 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 올해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왔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고 이 관심들을 보면서 저도 좀 기분이 좋고 희망도 생기고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통일 골든벨 1, 2, 3위가 가려지고 부상을 포함한 수상이 이뤄졌습니다. 탈락한 참가자와 또 행사 관계자 모두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고요.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 리베르타스는 1학기에 예정인 프로젝트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서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두길 기대했고요. 또 다음 학기에는 새로운 임원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이혜성 학생이 차기 회장이 될 예정인데요. 그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식품자원경제학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업과 자원에 관한 경제학을 배우는데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제나 그다음에 북한의 농업, 그다음에 북한의 자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서 저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내년 봄 학기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부원 중에 북한 이탈 주민 수가 굉장히 적어서 다음 학기에는 조금 더 많은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이 저희 동아리에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를 딥하게 알리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좀 더 유쾌한 방식으로 넓게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외곽 마을에 미사일을 발사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어제 빌리안니스크 마을에 두 발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사일은 마을의 기반시설과 상점, 주거용 건물을 타격했으며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이들 건물에서 불을 끄고 구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리 도시와 지역사회는 이러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자국 미사일이 무기와 군사장비를 하역하는 열차가 정차하는 지점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인이 죽고 장갑차와 미사일을 파괴했다며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우크라이나 측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어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아랍지역 일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주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제거될 때까지 일시적인 휴전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공보문에서 프리덤 엣지가 미한일 삼각군사블록의 조직화 체계화, 실물화의 산물이라는데 그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이 다영역에서 합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미한일 관계가 아시아판 나토의 채무를 완전히 갖췄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어제까지 사흘 동안 한국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엣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프리덤 엣지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한일 3자 훈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방어적 차원에서 지속돼 왔고 이번 프리덤 엣지 훈련 또한 그 연속 선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에서 독일과 스위스가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대회 개최국인 독일은 어제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덴마크와의 16강전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독일은 후반 8분 페널티킥에 성공하고 이어 15분 자말 무시알이 골을 넣으면서 덴마크를 눌렀습니다. 같은 날 열린 또 다른 16강전 경기는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맞붙었습니다. 스위스는 레모 프로일러와 루벤 바르가스가 각각 전반 37분과 후반 1분에 골을 넣으며 이탈리아를 2-0으로 꺾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어제 연쇄 자살폭탄 테러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비상관리청의 바킨도 사이두 국장을 인용해 테러범들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병원 등을 공격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와 임산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남부의 폭죽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FP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폭발은 어제 민다나오섬 잠보앙가시의 폭죽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창고가 있던 지대에는 큰 구덩이가 파였으며 주변 주택 등에는 건물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2도에서 22도, 최고 21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6월 30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